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음이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다윗이 죽었다 그 얘기예요.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살피면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의 뜻을 바르게 증거하게 하시고 바르게 깨달아 알아 이 말세의 때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숨가쁘게 읽어서 뭔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몰라도 됩니다. 앞으로 살펴가면서 보면 될 거지만 굉장히 설명이 좀 필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못 알아들을 거라 제가 막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역사했던 그 경험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저는 그 내용을 설교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그 장면을 자기의 신앙 관심에 따라 각기 다르게 이해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면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그 결과로 방언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성경은 성령 임재의 결과로 방언을 말씀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은 즉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한 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언어로서의 방언이 아니고 순수한 외국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한다는 이 도식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러한 성령의 역사는 첫 열매로 드리는 오순절 절기에 있었는데 그렇게 오순절 절기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은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에 첫 열매를 나타내 보이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즉 각 나라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의 첫 열매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도행전 2장을 시작하면서 몇 가지 또 우리가 정리해야 될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이 하나 있었죠. 성령은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 혹은 여호와의 영으로 많이 등장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도 예수님을 처녀의 몸에 잉태케 하신 것도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마리아가 임신을 하자 마리아가 놀랬죠. 그 남편 요셉도 놀랐고 근데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서 성령이 잉태케 하신 거니까 놀라지 말라 하는 그런 일도 성령께서 하셨다 하는 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자들도 이미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유대 전 지역으로 전도를 하러 내보내는데 그때 그들이 가서 그 할 말을 성령께서 가르쳐 줄 거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는 일을 실제적으로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한다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도우셨던 것을 제자들이 다 실제 경험을 했어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을 우리 분명히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왜 성경은 마치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성령이 등장하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냐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표현의 방법일 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주도하셨고 신약에서는 성자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주도하셨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자 예수님 이후에는 성령이 오셔서 구속사역을 주도하신다 하는 것을 마치 그때 처음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지 성령은 원래부터 있었고 근데 그것이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성령이 주도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또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성령을 이해할 때 앞뒤 다 자르고 성경 본문의 앞뒤 본문 다 자르고 어떤 그 기적이나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성령을 이해하는 것은 성령을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을 잘못 이해하면 구원이 없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건강치 못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건강치 못한 신앙을 갖게 되면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아요.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면 어떤 열매가 나와야 되나 하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삶에서 풍성히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체험을 하는데 얼굴이 이렇게 막 눈이 팔자로 이렇게 세지고 막 무서워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신앙이 건강하게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실은 건강하게 성장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안 먹어요. 한국 교회가 뭔가 일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 아주 뭐 무슨 뭐 일만 하면 얼마나 신문에 크게 냅니까? 그러나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습니까? 그죠? 그들이 욕을 먹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욕을 먹냐?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을 정상적으로 갖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신비한 쪽으로 가고 이상의 능력으로 가고 자랑으로 가고 문화로 가고 막 이래 가버렸기 때문에 나타난 열매들이 건강하지 않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도 그러한 것의 일부로 또 제가 드릴 텐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가면서 그러한 작업들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오해들이 많기 때문에 사도행전 초반부에 그런 설교를 많이 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말하는 것 때문에 생겨진 상황입니다.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제자들이 술에 취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제자들이 그런 오해를 받자 이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그런 게 아니다 하고 이제 변론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는 어떤 제목이 붙어서 꽤 많이 성도들한테는 유명하게 알려진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다시 본문을 굉장히 길게 읽었죠. 길어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딱 세 가지입니다. 왜 지금 제자들이 이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죽지 않고 살았다. 그 내용이고 세 번째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구세주다 하는 내용을 제가 봐도 이전에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없어요. 이렇게 설교 잘 안 해요. 맨날 뭐만 해요. 무슨 말만 하면 자기 성격대로 뭔 소리입니까? 난 죽어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딱 그 성격을 드러내는 그런 말밖에 안 했는데 마치 글을 쓰는 많은 훈련이 된 사람처럼 논리정연하게 구약의 말씀을 끌어다가 구약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한 거고 구약의 다윗이 한 얘기를 봐라. 다윗이 이게 제정신으로 한 얘기냐. 이건 자기를 가르쳐 한 얘기가 아니라 오실 예수를 향해서 한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논리정연하게 풀어가거든요. 이 놀라운 얘기를 베드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살펴볼 내용은 많은 것 같지만 베드로의 그 놀라운 변증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사실은 오늘 아침까지 제가 이 세 가지를 호기 좋게 다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다 설명해 보리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20 정도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용감하게 끊었어요. 안 되겠다. 성만 집사님한테. 성만 집사님, 제목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 할 게 아니라 앞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것만 이제 말씀을 하려고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하려면 하겠죠. 막 짧게 짧게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을 것 같고 조금 더디 가도 조금 더 분명하게 알고 가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설교를 끊고 오늘 볼 말씀은 첫 번째 말씀. 왜 지금 이런 현상들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만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남은 부분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음 주는 신앙 강좌고 그 다다음 주가 야외 예배인데 야외 예배 때 가서 밖에 나가서 이 심오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설교도 빨리 끝내고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해보고 안 되면 뭐 그때 잠깐 다른 설교 본문 설교했다가 다 다음 주에 돌아와서 베드로의 남은 변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딱 그 첫 말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먼저 베드로가 이제 변론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3시인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술 취했겠느냐?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 시간을 현재의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시계판에서 어떻게? 반대편, 반대쪽에 있는 시간을 생각하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3시에 반대쪽에 있으면 9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시인데 아침부터 술 먹었겠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옛날 베드로 같았어 어땠을까요? 야, 안 먹었어? 뭔 소리요? 뭐 내가 술 먹었다 이랬을지도 몰라. 성격 원래 울뚝배리 있으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많이 변했어요.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지금 9시인데 아침부터 술 먹었겠냐? 예, 그렇게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제자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요엘서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딱 그 서두를 던져놓고 그 구약 요엘서에 있는 내용을 보고 읽었는지 외워서 읽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참 마치 외워서 읽은 것처럼 쫙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요엘서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그 부분을 잠깐 살피고 다시 요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안 갈 거예요. 피지 마세요. 뭐 볼 필요 없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을 때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즉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기 약 한 200년 전, 정확하지는 않아요, 시기가. 그러나 대략 한 200년쯤에 이스라엘에 큰 메뚜기 때의 습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재해죠. 자연재해가 있었는데 그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내용이 요엘서예요. 그때 활동한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고 그때 있었던 그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요엘서라고요. 근데 요엘 선지자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요엘서에서 남 유다가 겪고 있는 메뚜기 재앙이 우연한 자연재해가 아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지금 당하는 고통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한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얘기일까요? 고민할 것도 없죠. 선지자인데. 그죠? 자기 얘기할 일은 만무죠.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전하라. 그래서 한 200년 전에 가서 전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이어서 하냐면 돌아오지 않으면 앞으로 더욱 큰 말로 표현하지 못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거두절미하고 이 요엘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와서 결국 요엘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말로 할 수 없는 더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하는 이 예언이 성취되었을까요? 안 성취되었을까요? 뭐 제가 하는 질문은 뻔한 대답을 지금 요구하는 거잖아요. 성취되었어요.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알죠? 유다가 바벨론한테 망하잖아요. 바벨론한테 망해서 그 망할 때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거기를 읽으면은요 가슴이 찡하고 뭐랄까 이 심장이 떨리고 눈물이 이렇게 줄을 흐를 정도로 처참하게 당해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벌써 이미 백성 웬만한 사람은 다 포로로 끌려갔고 맨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의 눈을 뽑아내고 피가 막 얼마나 흐르겠어요. 그리고 옷을 다 벗기고 착고를 쇠고랑을 채워서 말도 안 태우고 이렇게 그냥 끌고 갑니다.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이 이렇게 끌려간다니까요. 그리고 나라가 망해서 없어지고 전체가 다 그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기가 막힌 세월을 그들이 살다가 옵니까?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것에 대해서 요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엘서뿐만 아니라 이외에 말씀을 드린다면 모든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야단을 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그렇게 혼내키려고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의 말씀을 대언케 하신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그 선지서를 보면요. 맨 앞부분에 대부분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이렇게 매를 혼낼 거다. 어떻게 돌 거다. 여러분 이사야에서도 뭐라 그래요? 송아지도 임자를 아는데 내 백성은 소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회개해도 나가 용서 안 할 것이다. 그게 이제 유다가 망하기 한 120년 전 얘기거든요. 막 하나님께서 보면 막 너무 화가 나셔서 울분을 통하고 막 쏟아내신다고요. 그런데 그것만 딱 보면은 우리가 다 가슴이 철렁해요. 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죽었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의 선지서는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앞에 있다면 뒷부분에 어떤 내용이 붙는 줄 알아요? 그러나 너희가 돌아오면 이렇게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싸맬 것이고 이렇게 이렇게 용서해 줄 것이다. 이렇게 너희들을 축복을 하겠다 하는 내용들을 뒤에 다 덧붙여 놓는다고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하시는 목적이 야단을 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선지서는 예외 없어요.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앞에는 선포를 임하고 뒤에는 회복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금방 눈치를 채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 지금 요엘서를 누가 들고 나왔냐면 베드로가 들고 나왔잖아요. 그 베드로가 들고 나와서 지금 그 베드로가 인용한 그 성경 구절은 요엘서의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얘기냐면 앞에 심판의 선포가 아니라 뒤에 회복에 해당되는 얘기를 베드로가 들고 나와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지금 베드로가 들고 나온 내용이 심판의 내용이에요? 아니면 회복의 내용이에요? 회복의 내용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해하고 일단은 이 내용을 봐야 되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선지서를 보면은 대부분의 구약의 선지서들은 묵시를 갖고 있어요. 묵시가 뭐냐면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하나님의 예언,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을 대부분 선지서들이 갖고 있는데 뭐 물론 다니엘 같으면 그게 전반적으로 거의 그런 내용으로 꽉 차 있고 또 다른 내용들은 분량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얼추 그런 내용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구약 선지서의 한 특징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선지서를 이렇게 다룰 때 알아야 될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럼 구약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언제를 향한 말씀이냐 하는 것이에요. 언제를 향한 말씀. 많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그 시대에, 그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실 그 시대를 향한 말씀이라고. 예를 들면 요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빨리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혼내겠다 하는 것도 1차적으로는 그 시대를 향한 말씀인데, 두 번째 그 묵시들이 포함하는 시기가 또 있어요. 어느 시기냐 하면 예수님의 초림의 시대. 초림의 때를 포함해서 얘기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묵시의 특징은 그 시기가 정확히 구분되어지지 않는다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초림의 때고 이것은 재림의 때고, 그러면 우리가 딱딱딱 구분해서 초림의 때 끝났어. 그럼 다음에 재림의 때만 준비하면 되겠다. 이러는데 우리의 그런 습성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때를 가르쳐주시면 인간들이 어떻게 나간다고요? 방법을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변하는 것을 원하는데, 우리는 변할 생각을 안 하고 뭘 한다고요? 방법을 찾는다고요. 그 좋은 예가 유대인들 아닙니까? 율법을 준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준 건데, 그들은 율법을 받자마자 그 율법을 어디로 끌고 갔어요? 방법으로 끌고 갔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할 때 나는 지켰다고 대답을 할 수 있겠다 라는 것을 늘 연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밖에 없는 그 율법의 내용을 그 당시 수레로 다섯 수레나 덮을 정도로 많이 만들어놨다.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방법을 찾거든요. 이 선지서 내용도 그 시기가 분명하지 않아요. 어떤 내용은 그 시기를 말하는 것인데, 그 시기를 말하면서 예수님 초림의 때를 섞어서 말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묵시가 대상으로 여기는 시기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 마지막 심판의 때를 섞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묵시를 읽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등장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이해를 가지고 살펴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도 되나 시간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이 있죠. 이사야서. 제가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한 120년 전에 기록된 얘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53장에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가 66장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53장의 예를 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대략 분량적으로 전반부에 후반부예요. 후반부는 주로 어떤 내용이라고요? 회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회복에 대한 내용.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이 그래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예언은 남유다가 망하기 약 120년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묵시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언제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 시대를 향한 말씀? 그 시대를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종의 노래라는 조그만 소 제목이 붙어있는 부분으로 이사야가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고난을 받은 종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이런 내용이 이게 언제를 향한 말씀이냐? 그 시대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언제 이루어졌죠, 이 말씀이? 예수님 당시, 예수님 초림 때에 이어졌다고요.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묵시의 내용들이 늘 그 시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면 이렇게 보고, 아, 그때 한 말씀이 이 시대에 이것을 향하여 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과연 어느 시대를 위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그래서 술 취한 게 아니야. 요엘이 얘기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하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요엘이 말한 그 말씀은, 그 내용이 언제를 향한 말씀이에요? 베드로 말에 의하면? 예, 지금 그 시대, 예수님 초림 이후에 승천하시고 나서 그 시대를 향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같지만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동안 그다지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말하는데.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뭐 알고는 있었겠지만, 이게 갑자기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끄집어드려서 마치 외운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이. 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이 이제 뭔 말씀을 했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을 했기 때문에 요엘로 가지 않고 그냥 오늘 그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는 것이니 일렀으되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요엘이 한 얘기는 베드로가 이때를 위함이다 얘기하고 있지만 그 내용 중에서 그때 다 이루어진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또 예수님의 재림 때 되어질 일들을 섞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죠? 항상 그 묵시가 어떻게 됐다고요? 섞여 있다고, 시기가 섞여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19절서부터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어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앞으로 나타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의 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100%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100%. 왜냐하면 일부 학자들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언제 이루어졌냐? 예루살렘이 망할 때. AD 70년에 로마한테 그 침공을 당해서 망하는데 그때 상황을 기록한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문을 열면 거기에 아이 뵌 여자들이 배가 찢겨져 있고 뭐 피가 철철 흘러서 도랑으로 넘치고 요세푸스가 아주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해 내어져 있는데 그런 글을 보면 마치 때 임한 것처럼 불과 연기 마치 다 망한 것처럼 상황을 기록을 했는데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그 시대의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예수 재림의 때에 심판의 때에 있어질 일이라 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많고 또 그것이 저도 사실이라고 믿는 것은 재림의 때를 눈치챌 수 있도록 말하고 있는 많은 묵시록들의 표현이 이것과 대부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베드로가 이 사람이 술 취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요엘이 얘기한 어떤 부분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그 앞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7절에 말세 때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앞에 찬송도 우리 열심히 그 찬양을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이 부분을 제가 주목을 하고 살펴보냐면 역시 이 부분도 역시 우리가 자칫 잘못 오해를 하면 신앙을 건강하게 갔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세에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말세를 얘기하면서 어느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말세죠. 말세. 그죠?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들을 때 그게 AD 약 37, 8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하신 얘기니까 AD 한 AD 1년이 태어나자마자 1년이 아닌 거 아시죠? 대략 3, 4년 차이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AD 대략 3, 4년, 3년이나 4년 정도 됐을 겁니다. 보통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보는데 대략 37년 내지 8년 정도 되었을 때인데 그때 이미 벌써 말세라 그러면 그럼 요즘 무슨 때입니까? 말말세? 말말말세? 요즘 무슨 때죠? 요즘도 역시? 역시 말세. 여러분 생각하는 말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세가 아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타이밍의 만 끝부분을 말세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그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시기를 통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어떤 마지막 기회를 말세라고 그런다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초림을 하셨죠. 초림은 구원을 베풀러 오신 거예요. 재림은 심판하러 오신다고요. 그 초림과 재림 사이는 어떤 기간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기간이거든요. 그 준비하는 모든 기간을 그게 마지막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허락하신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이후의 모든 기간은 다 말세라고요. 말세. 말세는 뭐 하는 기간이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다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재림은 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우리가 준비하다가 그 앞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하나 하면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라는 이 구절을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그러한 현상이 성령이 오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나타나는 현상을 어떤 식으로 오해를 하나 하면 자기 생각으로 오해를 한다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아닌 그 내용을 과연 환상이 뭐고 꿈이 뭐고 소망이 뭔지를 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환상,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예언 이런 것들로 그냥 이해를 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나 하면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충만해서 뭐 예언을 말하거나 좀 어떤 뭐 환상을 봤다 말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혹하고 넘어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타난 그 현상이 말세에 나타나는 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면 그 현상이 성경과 동등하게 논다니까요. 동등하게 놓거나 성경보다 앞에 나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 현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현상들은 다 무엇의 제어를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제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보다 위에 놓거나 자꾸 그런 말씀이 딱 들어오면 때와 시는 알 수 없다는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이 얼마나 목청 높여서 강조를 하셨느냐고요. 근데 그 말씀은 그냥 버려버려요. 그리고 그때를 얘기했어? 와, 말세 때 얘기했구나. 저게 예언이구나. 그리고 그 예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홀딱 빠지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잘 빠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재산 팔고 뭐 다 해서 그런 거 따라간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언, 꿈, 환상 이것이 뭔지를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게 어떤 현상이냐면 성령이 임해서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래요. 그러면 그것의 구체적인 것이 뭐냐를 우리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식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것만 좀 살피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사역이 대략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묘사한 성경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이 참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놨거든요.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이것도 한 일주일 전에 사건이거든요. 제자들이 불안해하니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성령이 누군가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입니다. 14장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베드로가 구약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곧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때에 이런 내용이다 하고 깨달은 것이 누가 깨닫게 한 거라고요? 성령이. 지금 성령이 와서도 그 일을 하시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와서도 무엇을 하신다고 하냐면 우리 15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속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증거케 하시. 베드로가 아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사람이 곧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용감하게 하잖아요. 그전에는 어땠어요? 도망갔잖아요. 그죠? 도망갔는데 그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며,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좀 쉽게 말하면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어떻게 있을 것인지 깨닫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다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라도 성령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제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드렸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열매를 맺는데, 성령이 아홉 가지 열매, 뭐라고 했죠?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대부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대부분 이런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 우리가 생각하는 환상, 우리가 생각하는 꿈, 우리 식으로 이해한 그런 것이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한 구절도 없어요. 어느 한 구절도. 어느 한 구절도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니 목사님 지금 말라기서에 다 지금 꿈 이렇게 있는데 자꾸 딴 얘기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진짜 사도행전의 2장에서 하신 요엘서가 그런 의미로 한 거라면, 그렇다 그러면, 그러면 사도행전 이후에 나타나는 바울, 스데반, 빌립,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역을 펼쳐야 했을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요. 그래서 숨어서 매복도 하고 그러거든요. 바울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럼 바울이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매일 쳐서 복종시켰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딱 기도를 하면 뭘 봤을까요? 매복 쓴 거. 매복 쓴 게 막 보여야 돼요. 보여야 되고, 또 그 매복 쓰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할 계획이 바울이 알아줘야 돼요. 그죠? 알아줘야 되고, 어디에 숨어 있는지 환상으로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물리칠 건가를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말려들지 않고 어떤 일들을 잘 했어야 돼요. 스데반은 어떨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돌아와서 죽었는데, 만약에 스데반이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꿈, 환상 그런 거였다면 스데반은 어떻게 죽었어야 될까요? 죽었어야 될까요? 죽지 말았어야 될까요? 죽지 않았어야 되죠. 계획을 딱 아니까 도망가야죠. 그렇죠? 그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딱 봤으니까 나는 동쪽에 숨었으면 나는 서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다 도래마다 죽. 결코 성령이 임하여서 나타나는 꿈, 환상, 소망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렇게 표현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도대체 그 예언을 한다, 환상을 본다, 그런 얘기는 어떤 내용일까요? 어려워할 거 없어요. 성령이 나타나서 하실 일과 연결시키면 돼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로서 바르게 살도록 인도해 가는 것, 그런 것들인데, 그럼 꿈, 환상, 계획이 뭐예요? 여러분, 사실은 복잡한 게 젊은이들 또는 늙은이들 예언을 한다 이런 내용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것이 나이에 있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야. 중고등부 학생들도 정말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언제 깨달았을 것 같아요? 몇 살 때? 참고로 말하면 저는 인생을 막대게 살지 않았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잘 살았어요. 언제 깨달았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진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인생을 얼마나 살았다고 지가.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가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하는 것을 초등학교 5학년 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미친 듯이 내가 하나님 좋아하면서 살았다니까요. 물론 고등학교 때 조금 빗나갔지만 살짝 이게 나이 불문하고 이런 일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게 젊은이들이 예언을 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라고요. 그 예언이 뭐예요?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보는 거잖아요. 앞날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가 실제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나이 불문하고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니까요. 성령이 정말 그 일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 많은 부귀영화를 갖다 놔도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재한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세상 부귀영화를 포기하는 거지 뭐 갑자기 이렇게 뭐 결심이 세서 천만의 말씀이요. 그 결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경험해 보셔야 돼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자기 결심을 해서 끌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의심 안 하려고 다 의심을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다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게 안 이루어져.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 믿습니다. 그래놓고 내가 밤에 살짝 의심했었지. 그래서 그랬을 거야.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누가 의심을 안 하느냐고요. 다 의심하지. 우리의 믿음은 별 볼일 없는 거라고요. 그러나 그러한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의 신앙을 끌고 가는 게 누구냐?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되어지고 알게 해주고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그것이 들려지고 이런 일들이 괜한 일들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또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그랬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봐요? 예,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 자녀는 뭐고 젊은이는 뭐예요? 같은 얘기 아니에요? 아, 이게 이제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돼. 이게 같은 얘기거든요. 성경이 어떤 것을 강조할 때 단어를 바꿔서 같은 얘기를 계속 나열을 해요. 이게 성경 기록이 갖는 특징이에요. 그것을 이제 유식한 말로 신학 용어로 패럴 기법이라고 해요. 패럴 알죠? 여러분 패럴 주체할 때 이렇게 세우는 거. 이걸 패럴 기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어떤 것을 강조할 때 쓰는 얘기지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젊은들이 환상, 환상이 뭐예요? 실제하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단어 필름 이렇게 요엘이 이렇게 썼는지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한 2000년의 이상의 기간이 흐른 언어잖아요. 그죠? 그 시대에 이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쓰여진 단어를 오늘이라는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식으로 자꾸 번역이 되어지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실제 이것이 말한 내용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분명히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환상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 뭐가 막 보이는 거. 기도하면 뭐가 딱 보이는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노인네들이 꿈을 꾼대요. 여기 노인네들이 우리 교회는 안 계셔서 잘 물어보기가 좀 곤란한데 예. 여러분 노인네들이 드림을 이야기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드림, 아니, 비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꿈이 많아질까요? 없어질까요? 몰라요? 안 겪어봐서? 없어져요. 저는 60을 안 살아봤지만, 60 넘어가면 맛있는 것도 없대요. 그리고 가고 싶은 데도 없대요. 사모님 그러나요? 아, 그래요? 그러나, 젊은 때보다는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건강이 받쳐주지 않고 뭐 여러 가지가 받쳐주지 않아서 그러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하면 노인네들이 꿈을 꾼다 그래요. 여러분 노인네들이 어떤 꿈을 꿀까요? 인생을 다 살고 사실은 소망이 없어질 나이에 새로운 꿈이라면 어떤 꿈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죠. 세상은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갈 그 꿈을 꾸는 거잖아요. 이 단어가 정확히 그런 단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솔직한 얘기로. 그렇다고 얘기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은 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략 그런 의미로 이 단어가 쓰여졌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런 시도를 안 하고 맨 우리가 생각하지만 자꾸 신비한 능력으로 끌고 가느냐고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 없다? 있어요. 예, 있어요. 있는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있다고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미 벌써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말씀을 다 하셨어요. 구속에 관계된 것. 다 말씀하셨어요. 특별하게 더 말씀하실 게 없다고요. 없는데 정말 특별한 경우에 뭔가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선교사들이 정말 오지에 나가서 선교할 때 특별한 어떤 이상들을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그때는 그들은 성경을 대할 수도 없고 어떻게 뭐 해갈 능력이 없으니까 실제하신 하나님이기에 어떤 특별한 기적적인 일들을 베푸시기도 하지만 그 외에 우리들에게 뭐가 더 보여줄 게 있는데요. 말씀이 얘기해도 안 믿는데 여러분 보여주면 믿을 것 같아요? 보여주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보여주면 내가 좀 더 잘 믿을 텐데 주님께서 왜 안 보여주시는 줄 알아요? 이미 임상실험 다 끝났거든.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거든. 구약의 임상실험 다 끝났어요. 보여줘도 안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몇 가지 재앙을 봤어요. 열 가지 재앙을 봤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가서 그 열 가지 재앙을 한번 보십시오. 재앙이 더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하면 저들이 나를 알리라. 이렇게 이 재앙을 버리면 내가 저들과 애굽 사람을 구별하는 하나님인 줄 알리라. 재앙이 더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서 의도를 갖고 말씀하신다고요. 즉 그 재앙을 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를 갖고 안 해도 될 재앙을 덧붙이셨다는 얘기거든요. 목적은 재앙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누군가를 알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달도 안 돼서 그 이후에 홍해가 갈라지고 뭐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는 것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딱 배가 고프니까 한 달 반 만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오 소리 하잖아요. 전 그 성경을 보면서 군대에서 정말 못 대먹은 놈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앞에 진짜 무릎 꿇고 말았어요. 아, 주님, 인간이 이렇군요. 여러분, 경험한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제가요, 지난주에 휴스턴의 그 목회자 모임에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 여름 되면은 부흥 강사로 한국에 나가서 집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목사님은 외모도 그렇고 딱 부흥 강사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지난주에 만나서 하신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목회 초반에 그 어머니가 늘 그렇게 기도를 하시며 성경 사역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그것을 목회 현장에 끌어들여서 막 기도하고 막 병 치료해주고 안수 기도하고 그랬는데 열매가 없더라.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더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어떤 또 비슷한 목사님이 그렇다. 자기도 해보니까 열매가 없더라. 왜냐하면 그거 경험한다고 사람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결국 다른 거 없더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더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건데 우리는 자꾸 어디를 끌고 가나 하면 자꾸 신비한 것을 경험하려고 그래요. 제가 얘기하죠. 참 궁금하면 구하시라고. 왜냐하면 그것을 한번 경험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저도 경험해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제가 아까 고등학교 때 약간 삐딱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진짜 의심을 많이 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하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별 어떤 경험을 했어도 실제 내 이성이 발달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제가 경험한 게 말하자면 성령이 신비한 어떤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다음 이후에는 흔들리질 않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정 흔들리면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거 경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변하냐? 변하지 않아요. 정말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원하는데 성령은 분명히 이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이게 비상한 능력이 아니라 그 얘기는 우리 삶에 실제하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지, 실제. 우리의 삶이라고. 여러분이 그 성령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그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그 성령 옆에 손을 내밀면 그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서 개입을 하신다니까요. 왜 경험 못하냐? 여러분들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지고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진다니까요. 말씀이 깨달아진다니까요. 그 안에 놀라운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진짜 환상이고 꿈이고 소망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 못할 용기가 있다니까요.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져도 두려움이 없어진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지요? 못 경험하니까. 모르니까. 오늘 말세 때 성령이 오면 행할 일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세상적인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실제 우리 현상에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관념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는 실제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 성령을 다 경험하고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요엘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엘은 정말 그 옛날에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예언하듯이 또 환상을 보듯이 소망을 갖고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